미국 펜실베니아주에 가면 랭커스 카운티라는 곳에 아미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독특한 마을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판 청학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학동 아시죠? 네. 18세기 초에 유럽에서 건너온 재침례파 사람들의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인데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니고요. 또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서 직접 옷을 지어 입습니다. 또 TV나 컴퓨터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고요. 아무튼 현대 문명의 어떤 편리함을 다 대부분 뒤로 한 채 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지금 뭐 로켓톨을 쏴서 사람이 우주에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도 이들은 그 과거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인 삶을 살기 위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요,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되는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암만파 기도학교라고 하는 작은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의 전교생이 23명이라고 해요. 네, 전교생이 23명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이 학교에 침입을 해서 끔찍한 총기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범인은요, 교사와 남자아이들을 다 내보내고 여자아이들을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일렬로 세운 다음에 문에는 다 못질을 했다 그래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일렬로 서 있는 여자아이들에게 총기를 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자아이 다섯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그리고 6명의 여자아이가 심각한 총상으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요, 그 자리에서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후에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건은, 충격적인 일은요, 이 범인이 이 낯선 외부 사람이 아니라 이 평소에 아미쉬 마을을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어린 자녀가 있었고요,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사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 마을에 와서 일을 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돌변을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죽은 아이들의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나중에 기사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장례식에는 자녀를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과 또 총상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딸들의 부모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가족같이 지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도 이 장례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 이 마을의 지도자가 위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네, 용서에 대한 메시지.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유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서 범인을 용서하자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이야기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 죽은 아이들의 부모였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지도자가 선포한 말씀은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들과 또 자녀의 시신을 품에 안고 있는 그 부모들을 생각할 때에 그 부모들이 과연 이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용서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어떤 가벼운 일들, 좀 조금만 이해하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가볍고 쉬운 용서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뭐 아미쉬 마을의 이 사건 같은 그런 큰일까지는 아니어도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도저히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사건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어려운 용서를 직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용서에 대한 성경의 실제적인 교훈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용서에 직면했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첫 번째는요, 용서는 과거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과거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는 일이다. 네, 이 말은요, 나를 위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용서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하시죠. 그럼 몇 번 용서하는 거예요? 77이 49, 490번 용서하는 건가요? 네. 그럼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요, 앞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은요, 어떤 일반적인 죄를 넘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일지라도 용서를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핍박해도 용서하고 박해해도 축복하라.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거절하는 자들, 그들을 일자라도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이 거절될 때에 누구에게 온다고요? 축복한 사람에게,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참 쉽지 않고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구일까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도 용서 안 할 때도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미워하는 것, 미워하려고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미워하려면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찾아오죠. 밤새 잠 못 이루면서 피폐해지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 난 미워할 때 소화 안 되죠. 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부담으로 인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쉽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보면 그 분노하는 마음 속에 틈타는 것이 있는데요, 누가 틈탈까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한마디로 영혼이 고생하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할 때에, 우리에게 상처 줄 때에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타인이 주는 어떤 자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악한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자극이 나한테 왔을 때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내 마음의 분노를 채우고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며 함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은 그 선택만큼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고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이 선택권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손해라고요? 나의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똑같이 분을 내고 안가품하려고 하면 나도 그냥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파놓은 그 미움이라는 덫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폴령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인데요. 그 중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용서라는 것은 너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게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미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지배당하고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 용서가 분노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며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운 용서에 직면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나에게 아무리 악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더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큰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삶을 허락받지 못했겠죠. 여러분이 큰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은혜 입은 자라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악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삶과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종이 주인에게 가서 간청을 하죠. 빚을 좀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강청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짓고 있던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불러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돌아볼 때에 그 용서가 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너그럽게 봐주라고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도요,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야단도 치시고 또 견책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책망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경고하고 바로잡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입은 것이죠.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억 못하시는 망각이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지쳐서 그냥 낚시하고 그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는요, 훗날 그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요, 용서를 할 때 그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기회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에게도 은혜와 기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원수에게도 은혜로, 긍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어려운 용서에 직면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 세 번째는요, 나의 억울함은 공의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은 공의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기도 따라해 볼까요? 나의 억울함은 공의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본문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서로 네,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죠. 네,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 큰애가 이유 없이 둘째를 네, 때려가지고 동생이 억울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또 저희 자녀가 지금 왜 그랬냐고 저희 아들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동생이 형한테 맞았어요. 그때 이 동생이 선택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나도 똑같이 형을 때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엄마에게 잃을 것인가. 동생이 만일 똑같이 네, 폭력을 형에게 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둘 다 잘못했잖아요. 네,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지도 몰라요, 둘 다. 엄마한테 야단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형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때렸어요. 내가 이렇게 맞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엄마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네. 엄마가 좋은 엄마라면 그 억울함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입니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동생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엄마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정의의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 우리도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네. 더 나아가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용서가 오히려 복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게 되면요, 이제는 그 사건에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5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보응하실 것이라 라고 무섭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라는 것은요,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에서의 복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수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그 복수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오히려 더 그에게는 잘해주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 아주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해냈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래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기도를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혀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네, 성경에다 아주 이름을 박아버렸죠.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가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치사해 보여도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성경에 수없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고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같이 해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는 아직 너무 힘든데 원수가 내가 기회를 줬다가 얼른 회개해버리면 어떡하나. 예.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데 그 사람 다 용서해 주시면 어떡하나. 막 갈등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갈등하고 고뇌하는. 나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막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용서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파생되게 되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책임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도둑질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더라도 훔친 것은요,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처벌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간음하는 죄,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책망해 주셨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였습니다. 용서받았고 네, 그의 목숨도 왕권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나요? 아니요. 그 용서로 모든 결과가 청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칼부림이 이어졌어요. 명예가 실추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생겼던 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안타깝지만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쩌면 억울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네,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원수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설사 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신뢰하며 그렇게 용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쓰신 새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증보판으로 새로 나왔던데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에 용서한 후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고 싶어지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어지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여기 보면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 또 다윗이 사울로에게 얼마나 그가 큰 고난을 당하고 정말 핍박을 당했는지 그의 심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욕을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험담할 수 있지만 험담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죠. 그때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선택이요? 그 창을 뽑아서 그대로 사울에게 던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에게 그 창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 역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던질 수 있지만 던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똑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라고 한번 권면해 주겠습니다. 네,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 착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 주시기까지 피값으로 얻은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그 아미시 마을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마을의 지도자가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그냥 선포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그 아이들의 장례식 후 며칠 후에 이 범인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장례식에 75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의 사람들은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왜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였습니까? 라고 아미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그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책으로 이렇게 출판이 되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아미시 마을을 위해서 성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요, 회의 끝에 그 돈을 모아서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던 그 범인의 자녀들, 그리고 그 범인의 부인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그것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요, 전 세계의 매스컴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중에 정말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이 그렇게 당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아미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용서는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용서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씻기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찢겨진 상처를 싸매는 치유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는 복수하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똑같이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용서의 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걷자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처절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용서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괴롭게 하고 밤잠 설치게 하고 있는 그런 사건과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붙들고 있었던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그대로 다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주님,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억울함을 맡깁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도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정말 1만 달란트 사함받은 그 죄인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조건 없이 탐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억울함 속에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분노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미움의 사슬을 내어놓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파놓고 있는 그런 미움의 덫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용서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악을 이겨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서 용서하며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